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 자리에 산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예, 그동안 설교도 정해진 대로 하긴 했는데 계속 집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7주기 기억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하신 304명의 영혼을 추모하면서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잠깐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주시고요. 2014년에 우리는 세월호의 참사를 목도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인데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는 이 무자비한 사고 앞에서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너무나 무능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우리는 노래했죠. 그 노랫소리는 지금도 종종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날의 진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고 있는 그 암흑 같은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할일 없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다가오는 금요일 4월 16일이 되면은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실이 규명돼도 책임자가 나타나도 아무런 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자그마치 7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7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세월호 릴레이 단식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4시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몸에 노란 몸자보를 하고 햇빛 아래에서 마음을 모았는데요.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또 한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실 3, 4명이서 몸자보를 하고 가만히 십자가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끊임없이 질문을 걸어오는데요. 화가 날 정도로 계속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접근을 했었죠. 심지어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귀가를 하는데 약속이 있었거든요. 삼청동에서. 그래서 청와대 분수에서는 이렇게 청와대 앞을 지나서 가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실갱이 끝에 결국은 광화문 쪽으로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앞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대체 청와대 앞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마치 지난 7년 동안 이 대한민국 정부와 또 권력자들이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와 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진실규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유가족들을 꽁꽁 둘러싸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 자그마치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하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 7주기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많은 유가족들이 목포 신항에서 또 광화문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들도 지금 좀처럼 쉽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경찰들 또 지자체와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고 절망스러운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 제2주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거짓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시며 생명과 평화의 진실을 규명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다만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진정한 푸른 봄의 부활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만큼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잘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보란 청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 안 보입니까? 그럼 다른 분이 윤재민 청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 좀 제가 찔렸던 거는 여기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라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 모습이 좀 그러지 않았나. 무엇 때문에 떠는진 모르겠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제 삶을 좀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나아가서 분노에 의해서 이 몸이 치가 떨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불안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발 강가에서 머물면서 강물을 막아서 땅을 일구는 치수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 치수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또한 포로들을 데려와서 노예들 같은 삶으로 그 위험한 일을 하게 했으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계속 질비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을까. 그런데 자그마치 70년이었습니다. 70년.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과 절망의 노예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희망이 없었겠죠. 하루하루가 두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라고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귀한 말씀인데,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은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가 매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달 후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항상 두렵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몇년 전에 제가 입덕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남들은 한 10년 전에 봤다고 하는데 저는 몇년 전에 봤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예요. 의학 드라마인데, 열악한 응급실 외상 의학과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초반에 신입 인턴을 뽑는 면접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제 이성민이라는 배우하고 이선균이 배우인데, 면접관이었던 선배 의사가 이성민입니다. 그 이성민이 인턴에 응시한 이선균, 그 젊은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의사는 과연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이 이성민의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어울려서 굉장히 그런 느낌들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성균이 엄청 머뭇거려요, 그 질문에.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질문합니다. 의사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또왜 하필 지금 이런 환자가 내 앞에 왔는가? 때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올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성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극중에서 이성균은 이미 과거에 위급한 환자,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쳐서 그 아이가 희생된 그 일을 경험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 위급한 환자와 마주하는 일이죠.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 안될것 같은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두려운 일은 의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균이 왜 자신이 두려움을 갖는지, 이성균은 알수 없었죠. 이성균은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에게 다가온 이 두려운 일을 회피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니까, 또 의사로서 살아가는 이상 그 일은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일은 바로 의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우리의 두려움 앞에 수식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두려운가?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위급한 환자 앞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의사인데, 그 의사가 이성균이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그 일은 그냥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저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무력하게 두려움을 감내하거나 또한 회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 그 앞에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 내 앞에 인간을 두려워하고 작은 상황들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인은 두려움,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두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 새벽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 NCCK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뭇가지를 보면 새순이 나잖아요. 새순. 그런데 이 부활사건은 바로 새순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운에 갇혀있던 새순은 나뭇가지의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싱겁게 나온 그 새순의 자리에서 꽃이 피고 또 새로운 모든 것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새순이 나온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날 새벽에 전날에 비가 엄청 많이 왔고 예배가 딱 끝나니까 비가 귀신같이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맑은 날에 차를 몰고 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여전히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은 여전히 앙상했어요. 여전히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월이지만 봄이 온 것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세상은 아직 앙상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지난주 주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가로수들은 그냥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앙상한 나뭇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가 지났나? 한 수요일 정도가 됐는데 재밌는 게 그 가로수의 나뭇가지에 파란색으로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새싹이 조금씩 이렇게 돋아나 있어서 마치 몸에 난 털이 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였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저 녀석들이 지난 하루 이틀 동안 없던 힘을 내었나?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 그게 참 신기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설교 말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겨운에 그 새순들이 그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려고 얼마나 무던히 노력했을까. 그 나뭇가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수를 유심히 쳐다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가로수는 그렇게 나뭇잎이 좀 더 많이 나온 그런 가로수가 있었고 어떤 가로수는 여전히 앙상하게 푸릇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가로수도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보면요.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가로수의 종류가 궁금하잖아요. 가로수는 어떤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나. 모든 길에는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의 종류는 서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을 자유롭게 심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때에 맞춰서 선정해서 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은행나무가 전체의 34%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데 벚나무하고 느티나무가 15%씩 가로수 수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무들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받고 있고 또 누군가 이 나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길가면서 보는 그냥 풍경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세심하게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무들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나뭇가지에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데 또 어떤 나무들은 앙상하게 그대로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테지만 또 그걸 관리하고 보듬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또 어떻게 하면 얘가 새순이 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4월이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일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수 갈릴리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수 갈릴리 교회. 거기서 목회하시는 김순현 목사님이라고 저랑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여수 갈릴리 교회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 앞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제 더 아름다운 건 교회 앞에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의 정원인데 거기에 이제 각양각종의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분의 꿈은 뭐냐면 수목원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항상 이분을 만나면 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자기의 꿈은 어쨌거나 수목원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원신학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자기는 정원신학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박연성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텅 빈 무덤에 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부활절날 아침에 텅 빈 무덤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같은 텅 빈 무덤이지만 그 앞에서 마리아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이하의 부활절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게 주님인지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그 주님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창 이야기하다가 그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 자기를 호명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아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를 깨달았대요. 근데 자기를 호명하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이 김수현 목사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동산지기라는 가드너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 동산지기라는 표현이 자기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지기처럼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꾸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일구시는데 그런 책임을 우리들도 같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고 함께 가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변화와 봄을 알리는 모든 신호들을 그냥 넘어가고 단순한 풍경으로 칭부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냥 동산지기네 라고 하면서 넘겼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풍경, 수많은 아름다운 신비 속에서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로수의 변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그 다음에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변화가 결국 부활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순을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나뭇잎을 풍성하게 만드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일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작은 새순은 곧 자라서 아마도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을 편히 쉬게 해줄 나무 그늘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두 달 후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낮의 여름 길 위를 우리가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 길가를 가득 메운 가로수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죠. 아, 가로수 그늘이 우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가를 인식하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나 이야기에서 요나가 박농쿨 잎사귀가 없어서 그 잎사귀를 마른 잎사귀 사이에 그것을 뚫고 들어온 햇빛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막 한탄을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만큼 우리들은 그 그늘이 작은 나무 그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비로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4월 30일 라오스로 출국하는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은 전라도 함평에 있는 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오라고 했는데 좀 더 침묵하고 잠잠하고 또 하나님의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함평에 가기로 했습니다. 먼 곳일수록 내 주변의 소란스러움들, 부산스러움들과 좀 떠나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만끽하고 그 변화의 신비들, 부활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함평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함평에 가든 라오스에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의 말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겠죠. 어디 있든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평화와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70년간의 어두운 절망을 뚫고 부활의 새날을 맞이한 성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년의 아픔을 견뎌내며 빛과 진실의 새날을 염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앞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그날을 염원하며 우리 서로도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고 함께 중보하면서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기쁨을 누리며 행복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좋은 만남, 공동체와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또 이웃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다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